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끈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을 근소하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25.7%로 24.1%를 기록한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을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개표 결과가 나오자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의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 베스트팔렌 주지사는 선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두 정당의 후보들은 정권 획득을 위해선 다른 소수 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후보가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14.8%를 얻은 환경주의 계열 정당인 녹색 정당과 11.5%를 득표한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두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 과도정부가 외국 민간 항공사들의 수도 카불의 항공노선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탈레반 과도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카불 국제공항의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됐고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는 모든 항공사들에게 완벽한 협력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는 지난달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직후 공표한 새로운 국명입니다. 특히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항공노선 중단은 많은 아프간 국민의 발을 묶고 있다며 대다수는 자유롭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아프간 여성과 어린이, 학생과 환자, 무역 종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디디 IAEA 이란 대사는 26일 카라지 원심불리기 부품 제조 작업장에 대한 핵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공유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이런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된 공동성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가리바비디 대사는 이란은 합의 이전 IAEA 측에 현재 해당 시설 감시 장비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제기했다면서 이 시설은 허용 대상이 아니며 합의 조건을 넘어선 범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라즈 원심불리기 제조 작업장은 원심불리기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로 지난 6월 IAEA가 이곳에 설치한 감시 장비 4개 중 한 곳이 파손됐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애플과 테슬라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 등의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력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은 성 전력 생산이 지난 7월부터 줄기 시작했다며 산업단지부터 거주 지역까지 전력 중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알루미늄 생산 능력의 7%가 중단됐고 전국 시멘트 생산의 29%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화학제품과 가구, 식품업 등의 분야 역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최근에 석탄 공급 부족과 제조업체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한 사상 최고치의 석탄 가격으로 인해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 역시 전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멘 휴전을 위해 2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에밀리 혼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는 티머시 랜더 킹 미국 국무부 예멘 특사, 브랜 맥커크 NSC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이 동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혼 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설리번 보좌관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것이라고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우디를 방문하는 최고의 인사가 됩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사우디 방문은 미국이 예멘 내전 중단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건반 108개짜리 피아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은 흰 건반 56개, 검은 건반 32개를 둔 88개짜리 7옥타브 피아노가 표준인데요. 최근 영국에 기반을 둔 한 클래식 전문 라디오 방송사가 이 획기적인 108개 건반 피아노에 관한 소식을 다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지역에 있는 가족 기업 웨인 스튜어트 앤 선스가 만든 겁니다. 2018년에 108개 건반 9옥타브 피아노를 처음 만들었고요. 호주산 소나무로 틀을 잡고 현을 배치하고 새로운 음역을 갖춘 3m 길이의 640여 킬로그램 무게의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를 만드는데 꼬박 1년 반의 공이 들어갔답니다. 소리가 웅장하다, 울림이 좋았다. 건반이 추가된 것 빼고는 그랜드 피아노와 비슷하고 귀와 머리로 상상하게 하는 높이의 음계였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감상인데요. 17세기 말에 당시 음악계의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는 피아노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뭐 모차르트나 하이든, 쇼팽,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음의 폭이 더 풍성해진 이 108개 건반의 피아노로는 또 어떤 예술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108개 건반의 9옥타브 수제 피아노는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이 피아노는 지금 호주 빅토리아에 있는 호주 국영 역사 저택이자 콘서트홀을 운영하는 벨레우라 하우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튜어트 씨가 의뢰받았던 제작비는 30만 호주 달러, 미화로 21만 8천 달러 정도였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공연 문화계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다시 관객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모국 아프간을 탈출해서 미국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 남도와 황해도는 낮부터, 강원도는 오후부터 비 내립니다. 남쪽 지역으로는 비가 10에서 50mm, 북쪽으로는 20에서 70mm 예상되고요. 북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는 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가 7도입니다. 장진 8도, 김영권 9도. 나머지 동쪽 대부분은 15도에서 16도에서 아침이 시작되고요. 서쪽은 평양과 남포가 16도, 신의주 15도, 개성 17도, 해주가 18도에서 아침을 엽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18도 등 장진과 양강도 대부분 지역은 20도 아래 머뭅니다. 함흥이 24도, 청진 23도. 비 내리는 원산과 장전도 낮 최고 기온이 23도입니다. 평양 24도, 신의주 25도. 황해도 지역도 비로 낮 기온이 23도로 선선한 기온이 돌겠고요. 자강도 희천이 26도로 낮 기온이 가장 높다는 예보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다가 낮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서해는 0.5에서 2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26일에 치러진 독일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누가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던 캐나다인 두 명도 석방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6차 유엔 총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26일 독일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개표 결과 나왔죠?
네, 독일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도좌파인 SPD, 사회민주당이 근소한 차로 득표율 1위에 올랐습니다.
네, 3인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온 겁니까?
네, 이번에 25.7%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중도 우파 정당 연합이죠.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24.1%, 녹색당이 14.8%, 그리고 자유민주당 11.5%, 그리고 극우 성향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10.3%로 득표했습니다.
네. 자, 지금 독일의 여당은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줄여서 기민기사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합이죠?
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이 기민기사당 연합이 현재 연립정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이 3인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이 각축을 벌였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독일 공영방송 GDF가 지난 2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3인당 25%, 기민기사연합이 23%, 녹색당이 16.5% 순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3인당은 최근까지도 지지율에서 크게 밀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기민기사당 연합에 크게 밀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세 달 사이에 지지율을 10%포인트나 반등시키는 저력을 보이면서 결국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자, 총선에서 승리한 3인당 쪽의 반응 볼까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과 연정을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 총선이 끝난 뒤 이 당사에서 지지자들한테 유권자들은 세 당이 차기 독일 정부를 구성하라는 뜻을 이번에 명백하게 밝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3인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건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들을 끌어들여서 과반 득표율을 맞춘 뒤에 여기에 근거해 연립정부를 꾸리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를 내세워서 장기 집권했던 기민기사당 연합이 이번에 정권을 이 3인당 연정에 내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라도 이들한테 먼저 연정 구성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규정으로는 어느 정당도 연정 구성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민기사당 연합도 아직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연정 구성을 주도하는 데만 성공하면 기민기사당 연합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아르민 라셰트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도 항상 득표율이 많이 나온 정당이 총리를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기민기사당 연합 주도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은 각 정당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 BBC 방송은 이 가능한 연정 구성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 각 정당 간의 이 연정 구성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선택지가 많다면 연정을 꾸리는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짧게는 수주에서 뭐 길면은 몇 달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12월 성탄절 전에 연정을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 연정 구성에서 가장 주목받을 정당이라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자민당과 녹색당입니다. 이 3인당과 기사당, 기민기사당 연합이 모두 이 자민당과 녹색당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극우 성향인 독일을 위한 이 대한당은 연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네. 메르켈 현 총리는 원래 총선이 끝난 뒤에 퇴임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차기 총리가 차기 정부가 나올 때까지는 출범할 때까지는 현 정부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네. 자, 누가 집권을 해도 이제 메르켈 총리 시대는 저무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6년을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재직 기간에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의 위상을 더 굳건하게 하는 등 많은 치적을 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3인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을 하면은 3인당의 숄츠 후보가 독일 총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숄츠 후보는 밀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그리고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에서 전후의 네 번째 이 3인당 출신 총리가 됩니다. 현재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메르켈 총리 정부 안에서 재무부 장관직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의 멍완조 부회장, 캐나다를 떠나서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네요.
네, 멍 부회장이 전 세계를 타고 지난 25일에 이 중국 남부의 선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멍 부회장이 중국에 도착해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기다렸다라면서 이 중국 땅에 내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3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 이거 캐나다에 있었던 기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멍 부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캐나다에 자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 법무부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에 지금까지 3년 동안 미국 송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미국 법무부가 이 멍 부회장의 송환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는 이 화웨이 계열 회사가 이란에 수출이 금지된 금수 품목을 팔아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는데 이 멍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서 은행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한 뒤에 캐나다 정부에 송환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멍 부회장 측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미국 정부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가 제기한 위법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 측에 이 멍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설명할 때 캐나다 정부를 오도했고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 멍 씨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멍 씨가 미국 안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멍 씨를 미국에 인도하는 게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멍 부회장 송환 재판이 막바지에 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멍 부회장이 석방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에 이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캐나다 법원이 그를 전격적으로 석방한 겁니다.
네, 멍 부회장 문제가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 큰 현안이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까?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줄곧 멍 씨 석방을 요구하면서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큰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이제 멍 부회장이 석방됨으로써 이 세 나라 사이 관계 개선에 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석방됐죠?
네, 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이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 씨 그리고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석방돼서 25일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공항에서 이날 이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기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맞습니다. 중국이 캐나다가 이 멍완조 씨를 구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일축했었고요.
맞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이런 비판이 중국의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멍 부회장을 석방하려고 캐나다 사람 두 명을 잡고 이른바 인질외교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76차 유엔 총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되지만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고위급 일반 토의는 27일 월요일로 공식 막을 내리는데요. 이 기간에 있었던 총회 이모저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유엔 총회 꽃이라고 불리죠. 이 일반 토의가 21일에 시작해서 27일 오후에 끝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상 처음 화상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면과 화상 연설을 병행해서 그리고 그래도 전 세계 여러 주요 정상과 대표가 유엔 본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올해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정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유엔 회원국이 193개 회원국인데요. 총회에 직접 나온 국가 원수나 행정 수반이 100명이 넘습니다. 또 자국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선 이 각국의 장관급 이사나 대규모 관계자들도 유엔을 찾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모처럼 뉴욕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이나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원칙상 회원국은 누구나 이 회의장 연단에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주제도 제안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각국 대표들이 이 시간을 이 자국 정책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또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합니다. 다만 유엔 총회 측은 이 연설 시간을 15분을 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협조 사항이고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연설 중간에 마이크가 꺼진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나와서 가장 길게 연설한 사람이 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의장이었는데요. 지난 1960년 9월 26일에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무려 4시간 40분 가까이 연설하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가끔 연설 순서에 관한 얘기도 뉴스가 되긴 하는데요. 이 연설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네, 관례가 이제 브라질이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이 두 번째 발언권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 유엔 총회 의장국에 이어서 각국 대표의 위상, 즉 이 대통령이나 국왕, 총리, 부총리, 장관 등 직위와 각국이 요청한 날짜와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네. 자, 이번 유엔 총회에 여성 지도자는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24일로 정상급 지도자들 연설이 끝났는데요. 21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대면이나 화상으로 참석한 여성 지도자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연설에 나선 여성 지도자가 슬로바키아의 주자나 차프토바 대통령이었는데요. 차프토바 대통령은 일반 토의 첫날인 21일 화상연설을 통해서 여성과 소녀 약자들을 배제한 채 지구를 구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지난해 유엔 총회와 비교를 해보면 여성 지도자 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지난해는 화상으로 진행했는데도 참가한 여성 지도자가 9명에 그쳤었는데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그래도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남부 국경지대에 IT 이주자분들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앞서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오는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네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위조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입하던 시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에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몰린 IT 이주자들을 본국, 그러니까 IT로 송환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주말 동안 변화가 좀 있었다고요?
네, 미 남부 텍사스주 델리오에 형성돼 있던 IT인들의 불법 난민촌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자국으로 송환되고 또 일부는 망명심사 절차를 밟기 위해 이동하면서 지난 24일 이후 난민촌은 비워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IT 이주민 사태를 가져온 원인과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말 시사 프로그램을 출연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2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데일리오에서 연방정부의 상황 처리는 합법적이고 적절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경지대 혼란에 대처하는 데 있어 연방법을 준수했으며 혼란스러운 모국을 떠나 망명을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에 따라 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주자들을 처리했다는 설명이네요.
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주지사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에버 주지사 역시 26일 폭스뉴스와의 별도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요르카스 장관이 국경보호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 국경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탓에 IT 난민들이 텍사스주에 몰려오고 있는 걸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에버 주지사가 이 논란이 된 일부 국경수비대원들을 옹호하기도 했다고요?
네, 일부 기마 국경 순찰대원들이 멕시코에서 강을 넘어오는 아이틴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외치면서 이 가죽 말고삐를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가 된 대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요.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에버츠 지사는 국경 보호 의무를 포기한 대통령 밑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내가 그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텍사스주의 IT 이주련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IT 주자가 몰리기 시작한 건 이달 9일부터입니다. 많은 IT인이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와서 텍사스주 델리오 다리 인근에 불법 난민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2010년 아이디 대지진 이후 모국을 떠나 중남미 국가들에서 약 10년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불과 약 2주간 델리오 난민촌에 들어온 IT인이 3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IT인이 머물던 난민촌이 어떻게 며칠 만에 사라진 겁니까?
네, 미 당국이 지난 19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서 IT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2천 명 가량 되고요. 다시 강을 건너서 멕시코로 돌아간 IT인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네, 그러면 아직 미국에 남아있는 IT인들도 상당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2,000 명의 IT인이 미국에서 망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60일 안에 이민 법정에 설 것을 약속하고 이들을 미국 안에서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약 5,000 명은 현재 이민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추방 또는 망명 인정 여부를 위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풀려난 이주자들 가운데 실제로 이민 법원에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약속한 재판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이주자 비율이 44%에 달합니다. 이들은 추방될 것이 두려워서 이민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미국에서 숨어 지내는 건데요. 그럴 경우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불법 이민자 숫자는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법 이주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 정부도 무조건 많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 마요르카스 장관은 따라서 미국에 머물 자격이 안 되는 이주자는 돌려보내려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민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렇게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고 입법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이다 보니 미 의회는 수년째 이민개혁법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이번 주에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오는 30일 앞서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초 펠로스 의장은 27일을 표결 시한으로 제시됐었는데 27일에 법안에 대한 토론은 있겠지만 표결은 사흘 뒤로 연기한다고 필러스 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인프라 예산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적 인프라 예산 법안도 있습니다. 자,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전력망 구축 등 전통적 사회 기관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고요. 인적 인프라는 건강보험이나 교육, 기후변화 관련 등에 투자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계획입니다.
네, 이 두 법안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요. 처리 상황에는 차이가 있죠?
예, 앞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법안과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중도파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중도파들은 예산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공화당 입장에 동조하면서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예산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스 의장인 인적 인프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것 주장하면서 이게 먼저 처리되면 27일까지 초당적인 인프라 예산안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네, 인적 인프라 예산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 하원 예산위원회가 지난 25일 찬성 20대 반대 17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전원 반대에 민주당 소속의 중도파 의원인 스콧 피터스 의원이 반대 합류했는데요. 예산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보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인적 인프라는 하원에서 먼저 처리가 되는군요.
예,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서 하원에 넘어있는 것과는 반대로 인적 인프라 예산은 하원이 먼저 처리한 뒤에 상원으로 넘겨서 예산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두 법안 모두 하원 책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페로시 하원의장은 26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 주는 정부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힘쓰고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에 대한 토론을 종결짓고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어 진전을 보는 기회의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번 주가 지나면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가 9월 30일로 끝납니다. 따라서 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상한선 설정을 내년 12월까지를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상한선을 넘겼다고요?
예,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7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채 규모는 28조 7,800억 달러에 달하게 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정부 지출 법안과 부채 한도를 함께 처리해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어떨까요?
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통과가 됐지만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라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임시지출 법안에서 부채 한도 연장이 빠지면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공화당은 3조 5천억 달러의 인적 인프라 법안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거기다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 역시 인적 인프라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펠로스 의장은 26일 ABC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투표하지 않을 법안을 본회의장이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처 등 일부 내용에 관해선 토론의 여지를 좀 더 남겨놓았다며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보다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위조된 코로나 백신 증명서 수천 장을 압수했다고요?
네,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지난 16일 발표에 따르면 이 CBP가 지난달 16일 이후 센시네트에서만 5건의 위조 백신 증명 카드 반입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는 약 1,700장이고요. 그리고 가짜 화이자 백신 접종 스티커는 약 2,000장입니다.
네. 자, 이런 위조한 백신 접종 카드가 어디서 수입됐고 또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이번에 압수된 위조 백신 접종 카드는 중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미주리, 뉴욕, 텍사스주의 일반 가정집과 아파트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조된 백신 접종 카드가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속해서 위조 카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CBP는 이번 발표에 앞서서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 멤피스항에서 이 위조 카드를 반입하려는 선박을 15차례나 적발했다며 매일 밤 수백 장의 위조 카드가 압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실제로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까?
네, 지난달 뉴욕에서 이런 위조 카드를 판매하려는 사람 1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안티백스마마라는 계정을 쓰는 여성 제게스민 클리퍼드 씨는 위조 카드 한 장당 $200를 받고 250장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용의자는 단순히 위조 카드 판매 그치지 않고 최소 10명에게 건당 $250를 받고 뉴욕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들의 기록을 허위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위조카드 유통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네, 무엇보다 위조가 쉽다는 게 지속하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 화폐 등에서 사용되는 위조 방지 인장 등이 없이 기본 양식에 이름과 생년월일, 접종 백신 종류, 또 접종 일자 등을 기록하는 이 칸만 있어서 실제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이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자의로 사용할 수가 있겨서 위조가 용이한 겁니다.
네, 혹시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정부 직원과 관련 계약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백신 맞도록 했고요. 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 안보 기업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3일 메시지 시스템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위조 카드를 공급하는 행태에 대한 감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 1,000개의 텔레그램 그룹이 위조 카드 유통에 관여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후 위조 카드 유통 텔레그램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약 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거나 혹은 사용하다가 적발되면은 어떤 처벌 받습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런 형태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FBI는 허가받지 않은 채 보건후생부 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등의 정부 인장을 사용하는 건 형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요. 뉴욕 여행의 필수 코스를 꼽으라고 하면 극장 공연의 산실인 브로드웨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세계적인 명성의 뮤지컬 공연이 1년 내내 펼쳐지는 곳이지요. 하지만 지난해 봄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브로드웨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브로드웨이가 다시 막을 열고 관객들을 맞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1년 반 만에 재개장한 브로드웨이. 몇 달간 조용했던 뉴욕시의 중심 타임스퀘어가 다시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개월간 굳게 닫혀있던 브로드웨이 공연의 티켓 부스, TKTS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It's good to know that the booth can open because it's such a central part of Times Square.
So TKTS를 운영하는 극장개발기금의 빅토리아 베일리 대표는 공연 티켓 부스가 다시 문을 열게 된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TKTS는 타임스퀘어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 방역조차 해제에 따라 9월 14일을 기해 브로드웨이 공연은 전면 재개됐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재개장은 뉴욕시가 살아나는 신호이며 예술이 가진 힘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건 아니지만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긴 휴지기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at's really exciting to me is the idea that people are getting back to work.
베일리 대표는 브로드웨이의 공연 재개로 관계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했는데요.
극장 공연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팬데믹은 너무나 잔인했다고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재개장을 알리기 위해 브로드웨이의 공연 제작자 극장주 협회인 브로드웨이 리그는 짤막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름하여 여기는 브로드웨이입니다.
This is Broadway. And we can't wait to welcome you home.
Broadway 99개 공연 장면을 짜집기 한 영상인데요. 최고의 무대와 실력을 자랑하는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나면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브로드웨이 리그는 이 영상 외에 공연 정보와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도 운영 중인데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객들은 공연장에 들어오기 위해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In backstage, many things have happened, whether it's enhancing or changing air conditioning systems.
브로드웨이 리그의 샬럿 세인트 마틴 회장은 그간 공연 무대 뒤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건 당국이 권고한 대로 환기 시스템도 새로운 필터를 장착해 강화 또는 교체했고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도 마련했다는 겁니다. 또 공연마다 코로나 방역을 담당하는 관리자도 두게 된다고 하네요. 관객들이 무대를 기다린 만큼 배우나 제작자들 역시 브로드웨이 막이 다시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요. 올해 새롭게 선보일 연극 한 흑인 남자의 사색의 제작자 브라이언 모어랜드 씨는 무대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have Broadway back in these streets, in these communities, to have our theaters alive with audiences.
브로드웨이 거리가 돌아오고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들이 다시 공연장을 채우게 됨으로써 극장들이 살아 숨쉬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Everyone will be out celebrating. How could I be out commemorating?
이 태국 출신의 청소년 배우 루크 나팟군은 1년 넘게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도 브로드웨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Getting to see people and getting to sing with an instrument.
자신이 출연할 뮤지컬의 리허설이 벌써 시작됐다며 라이브로 연주되는 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고 또 관객들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 정말 감격적이라고 했습니다.
A great day, man.
브로드웨이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사회에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을 남겼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브로드웨이의 공연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프간 난민을 돕는 온정의 손길.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모국을 떠났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미국의 난민 신분으로 정착하게 됐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아프간 식당 라피스를 운영하는 파티마 포팔 씨는 이들 난민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당 안의 와인 창고는 수많은 상자로 가득 차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사람들의 기부를 받은 것들로 옷에서부터 개인 위생용품, 식기, 그리고 세제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포팔 씨는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된 아프간인들을 돕는 데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요.
We are also refugees from a different time period of war in Afghanistan, so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가족도 아프간에서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왔다며 따라서 아프간 난민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팔 씨 가족은 지난 1980년대 아프간을 떠났는데 당시 포팔 씨는 생후 6개월이었다고 하네요. 1987년부터 미국에 살기 시작한 포팔 씨는 현재 워싱턴 DC에서 식당 세 곳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포팔 씨는 이 아프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식당에 기부센터를 차리기로 마음먹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Both my brother and I woke up with just a social media blast of just people just wanting to help.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며 물품 기부뿐 아니라 시간이 내어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간 난민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폭발시만이 아닌데요.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대기업인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2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무료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뿐 아니라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들 역시 아프간 난민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가톨릭 자선회에도 기부 물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What we have here is just one day's worth of donations.
자선회의 에밀리 우드 씨는 하루에 배달된 기부품이 창고를 가득 채울 정도라며 배달 박스가 한 트럭을 내려놓고 가면 또 다른 트럭이 와서 상자들을 또 잔뜩 내려놓고 간다고 했습니다. 알링턴 가톨릭 자선회의 스티븐 캐러티니 최고 경영자 CEO는 미국 내 아프간 난민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We obviously think that that's going to continue to be an increasing number over the next few months.
앞으로 몇 달간, 어쩌면 몇 년간 아프간 난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캐러티니 CEO는 가톨릭 자선회는 공항에서부터 난민들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난민들을 만나면 최우선적으로 영구적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주고 집을 구하고 나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가톨릭 자선회의 이런 지원이 가능한 데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큰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난민들을 육체적으로 돕는 건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생활에 필요한 조언도 건네고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동사는 종종 전치사 to, to를 생략합니다. 뒤에 어떤 장소 부사가 따라오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You have probably heard native English speakers say things like I'm going to school.
여러분은 아마도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But why don't they say I'm going to home?
그런데 왜 영어 원어민들이 나는 집에 간다고 말할 때는 to를 쓰지 않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I'm going home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swer has to do with the verb go and place adverbs. Listen to this speaker use the word home.
대답은 동사 go와 장소 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m going home in about 20 minutes. See you there.
나는 약 20분 안에 집에 갈 겁니다. 거기서 봅시다.
Here, home acts as an adverb, not a noun.
여기서 home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After the verb go and before some adverbs of place, we omit the preposition to.
동사 go 뒤와 어떤 장소 부사 앞에는 to 전치사를 생략합니다. 장소 부사란 어떤 곳이 있는 곳, 즉 장소를 말하는 부사로 반드시 동사와 결합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나 목적, 이동 방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 to는 영어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치사의 하나인데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에 놓이는 단어로 단독으로는 아무 뜻도 나타낼 수 없지만 명사나 동사와 함께 결합해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The words downstairs and upstairs are other examples.
아래층과 위층이라는 단어도 다른 예입니다.
They describe locations inside a home or building.
이 단어들은 집이나 건물 안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장소 부사가 쓰인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Great! Let's go upstairs. The meeting is on the second floor.
좋아요. 위층으로 가죠. 회의가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따르는 다른 부사들로는 there, somewhere도 있습니다. 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 뒤에 to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세요.
I hate staying home. I want to go somewhere fun.
집에 계속 있는 게 싫어요. 어딘가 재밌는 곳에 가고 싶어요.
How about the park? I'm going there for a walk later.
공원은 어때요? 나는 잠시 후 거기 산책하러 갈 겁니다.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장소 부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me. Downtown. Indoors. Outdoors. Overseas. Abroad. Here. There. Upstairs. Downstair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